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6장의 말씀은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3절까지는 하나님의 쟁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평강의 통치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재림할 때는 아수르 군대가 들어올 때에 건세를 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땅에 이제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성도 나라 이루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는데 쟁변을 드려야 됩니다. 쟁자는 다툴 쟁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순리로 하신 말씀 아니고 지금 화났어요. 그래서 야단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미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미가 선지 보고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이 시온산 앞에서 하나님의 성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은혜시대 교회죠. 4장에 작은 산 있고 높은 산이 있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동방역사 세일산이고 이 작은 산은 갈릴리 해변에서 나온 큰 빛 예수님 은혜의 산 작은 산 은혜산의 말씀을 쟁변합니다.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 쟁변의 변론, 이사 1장에서부터 같은 말씀입니다.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겠다고. 사랑의 변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거든요. 2000년 동안 자식을 길렀는데 쓸 자식이 없어요. 1장 3절 보면은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아라. 무슨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느냐. 짐승보다 못하고 당나귀보다 못하고 송아지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안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쟁변하십니다. 한번 기회를 주지요. 이번 기회에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은 칼에 삼킨다. 북방 칼에 삼킨다고 말씀했어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뭐 잘못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느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 속에 조상적으로 물러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패역이 있어서 그 패역을 이기지 못하고 패역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혈기대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을 해서 쟁변해서 듣기만 하면은 고쳐주겠다. 들으면 고쳐준다는 겁니다. 깨달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고쳐준다. 우리는 고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너는 내게 증거해보라. 뭐 잘했느냐 그 말이죠.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맞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강제로 선택해서 유월절을 먹여줬습니다. 종로로 사는 집에서 종 이집트 마귀 집에서 이 세상 집에서 이 제약 세상에서 말입니다. 속량하였고 속량 구속했다. 그게 건져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줬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역사가 구약은 보여주는 표면적이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까지는 이면적으로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속량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종도 보냈습니다. 지도자도 대표종은 모세고 제사장은 아론이고 선지자는 미리암이고 제 레위 지파에서 종을 택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인도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종도 버려서 모세를 거스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당을 지었습니다. 고라당들은 그 모세 사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말씀하면서 지금 종말에 예수님이 계시록을 줄 때 다시 연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다시 연합니다. 구약 때는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예언했고 또 그대로 북방에 잡아갔고 이제 종말에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재연합니다. 구약에 보여준 것을 그대로 다시 실천하는데 택자는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지만은 불택자는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많습니다. 유월절이 왔으면 다 된 것이지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예수 믿으면 다 됐지 뭐 또 종말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깨한 것과 모압 이제 이방 삽족들인데 귀신 국가 마귀 국가 오늘의 모압이 적기도 공산당 세력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왕이 모세 총회를 대적하고 없애버리려고 깨를 냅니다. 깨. 마귀 깨. 악한 깨. 그래서 발락에 깨한 것과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발람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왔을 때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 적기독인데 모세를 대적하는 원수놈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많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다. 예, 점쟁이 기도. 그 기도할 게 아닙니다. 기도를 성경에 따라 해야 되지. 돈이 생긴다고 기도하고 돈이 안 생긴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질을 초월해서 기도할 긴지 안 할 긴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는 그걸 분별 못하고 돈을 탐해서 기도를 두 번씩을 했습니다. 그 첫날 밤에 기도하셨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가서 안 된답니다. 안 되죠. 모세 총회는 복받은 총회고 발락이는 저주의 악당인데 악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악당을 복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공산당 종교 WCC나 KNCC 단체들이 뭐합니까? 공산당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같이 복받잡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발람의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발람을 생각하라. 버가모 교회 너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조심해.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도 주님 재림 때 가서는 발람의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오늘도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을 따라가는 교회들 또 신앙인들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발람을 데려오지 않거든요. 아하,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예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람의 집에 또 발락의 사신이 왔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또 기도해보자. 또 하나님이 변했을지 모르니까 가라면 좋고 뭐 가지 말라면은 안 가지 뭐 하고 그런 점쟁이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이번에 가락했거든요. 좀 됐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날 도와줬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갑니다. 가다가 이제 포도밭길을 지나는데 그 담장에 가시 담장이 있는데 당나귀가 앞으로 잘 가다가 딱 멈추면서 옆으로 비실비실하면서 그 가시 담장에 막 비비니께 발람의 그 다리가 가시에 찔리고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야 이놈, 내 지금 돈 벌러 가는데 네가 내 길을 가로막느냐? 빨리 가자 하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막 비비고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럴 때 발람이가 탔던 당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태우고 가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눈이 있어 없어? 앞으로 좀 쳐다보시오. 그러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섰는데 만약 앞으로 나갔다면 발람이는 죽었지요. 그 당나귀가 발람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갈랍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야 이쯤 왔는데 뭘 돌아가. 앞으로 세상 끝에도 너 같은 놈이 많으니까 시범을 뭐 보여야 되지. 가! 그래 갔습니다. 그리고 발락이가 좋아서 이제 자기 뜻을 이루도록 선지가 왔으니까 이 선지가 기도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당신 모세망하게 기도하시오. 모세 총회가 굉장히 힘이 센데 우리 모압을 막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산에 가서 송아지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일곱 번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압의 저주만 나오고 모세 축복만 나오니까 발락이가 신경질 나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때 민수기 22장 쭉 이하 보면요 발람과 발락의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런 거로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돌보지 않는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야곱의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허물을 다 걸머지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람이는 이용만 당하고 복도 못 받고 그 나중에 모세 칼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발람 선지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느냐?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량주의로 물질주의로 따라가는데 그건 발람의 길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물질로 섬기는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을 안 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물질이 꽉 찼기 때문에 물질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별 관심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깨운치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찝찝한 것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물질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추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뭐 인정 사정 볼 거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이나 유다서 11절에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교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십딤에서 길갈까지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오는 요단강 건너는 것인데, 요단강 건너는 것 좀 생각해 봐라. 몸에 거둘 때에 요단강을 범람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기 힘드는데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발을 놓을 때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궤의 인도를 따라서 건너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추억을 해봐라. 그 출애굽을 좀 추억해봐라. 모세 총회가 가나안에 가는데 얼마나 장애가 많으냐. 장애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다.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종말에 이 선지서를 쟁변을 들으라. 무조건 들으라. 안 들으면은 북방이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의롭게 행했다. 하나님이 의를 행했다.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 땅을 찾아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셨다. 히브리 민족의 행위를 보면은 다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내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배반치 말라고 그 사랑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추억하고 또 6절부터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6절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름만 기뻐하실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말입니다. 또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있지도. 돈 많은 사람은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어떤 사람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잡아드릴까? 또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참 좋은 생각이라요. 뭐 이 세상에 이런 마음,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잡아 바쳐?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듯이? 그러면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하시느냐? 이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네 생각 버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8절에 사람아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 교훈인데요. 무엇이 선한 일이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뭘 구하느냐? 내가 언제 자식 잡으려 했느냐? 뭐 열매 받으려 했느냐? 내가 뭐 천천 검은 기름 가지려고 했느냐? 난 그런 거 욕한 적이 없다. 시편 40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요구치 않았어요. 그 제사 예물 요구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이란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 드리고 예물 바친다고 하나님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단 말이죠. 우리는 공짜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따라가야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가면은 이거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 은혜 받고도 거의 다 죽습니다. 남은 자가 14만 4천밖에 없으니까. 그럼 뭘 요구하시느냐? 여기 오직 세 가지. 오직 첫째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 이 삼위일체입니다. 공의는 성부의 말씀이고 인자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겸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성신이 와서 그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 길만 구원이다. 근데 쓸데없이 뭐 물질 가져오고 아들 잡아 아하스같이 아들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그게 귀신 역사지 하나님 역사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이 땅의 물질로 매수하지 마라. 돈을 바쳤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와 같이 가라.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우리 죄인 세상에 찾아오셔서 낮아지셨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공의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귀새끼 타고 죄인들이 죽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죽어주시고 오늘도 대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고백하고 대언자께 나오라. 그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도 모르고 또 살아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가는 길이 너무 타락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쟁변해요. 야, 출애굽 좀 생각해봐. 그 장정들 60만이 강야에 죽었지 않아? 왜 내가 죽였느냐? 고집부리다 죽었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0세 미만은 살려줬잖아. 좀 본받아라. 저 거울을 보고 깨달으라. 또 시딤에서 길가까지 요단강 어떻게 걷느냐? 또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발락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공의, 인자, 겸손을 쫓아가면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의, 인자, 겸손을 버리면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 육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 인자, 겸손을 따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었는데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래, 채찍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매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매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크게 작게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외쳐 부르시는데 완전한 지혜는,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한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데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경외, 높입니다. 아주 받들어 섬깁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인생의 근본 진리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기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경외한다. 높여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 지니라. 매를 맞고 돌아오라. 순종하라. 매를 맞아도 안 돌아오면 더 맞는다. 그 매를 순히 맞고 돌아오라. 그래서 역대에 아담 후손들이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매 안 맞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매 맞습니다. 다윗도 매를 많이 맞았는데 매 맞고 기록한 성경이 시편이 아닙니까? 매를 안 맞는 건 저주야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책망도 없고 매를 안 때리면은 그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이 오고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또 막 채찍이 와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히브리 12장에 공동 서신도 편지를 써서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 12장. 우리가 잘못이 많은데 그 잘못 때문에 현재 고통을 매로 받고 있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는 사람이 용사지요. 죄와 협상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근데 죄와 싸우되 용기가 없어요. 순결을 못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 내렸었죠. 일렀으되 내 아들아. 아들은 아들이에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게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징계는 두드려 맞는 겁니다.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어떤 애들은 부모가 때리면은 잘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반감을 품어요. 아빠 힘세다고 나 때리지. 나중에 내 커서 봐. 나도 힘세면 아빠 때릴 거야. 그런 감정을 품어요. 그럴 때 있었지 여러분도. 억울하게 뚜지말 때 좀 억울하다. 매 맞는 게 억울하다. 늘 잘못하면 나 때린다. 그래서 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반항합니다. 반항. 요즘 애들 반항 잘해요. 응? 반항한다니까요. 때릴 때 왜 맞는 것을 알려주고 때려야 되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때리면요. 분명히 왜 때려 합니다. 그래야지 왜 때려 하는 거예요. 그 왜 때려 할 때는 속에 벌써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릴 때에 왜 때리느냐. 그 맞을 이유가 뭐냐 할 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순종 안 하고 이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의 길을 안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때립니다. 그래서 꾸지람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 무슨 목적인데?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죠? 목적은 교육입니다. 유익을 주려고. 그러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징계는 복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징계 받는 사람이 또 제지로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잠언 3장에서 너희가 참음은 이 징계를 받을 때 참아야 되죠. 아, 내가 잘못하고 매 맞는 거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대우. 하나 우리 자녀 근세 줬잖아요. 예수님 같이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게 이 자식은 아직 미완성품이라 완성할 때까지 교훈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자식이라면 아버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육적도 그렇고 영적도 그렇고.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도 징계도 따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웃집 아이들 상관 안 하죠? 무슨 일 하든지 내 아들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들이 뭘 한 살펴봐서 잘못하면은 불러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래. 했는데도 또 하거든요? 그러면 호찰 들고 이제 때립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죠. 그 하나님 우리와 부자 관계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신다. 참여케 시켜줬다. 거룩하심에 참여, 성도 나라에, 새 시대에, 천국에 동참시켜 주려고 우리를 따듬어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때려 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성인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족이 너무 많아서 많은 책망도 하셨고 많은 교훈하셨는데 그 안에서 만족한 것이 은혜의 삶이고, 거기서 쫓아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자행자지 탕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매를 순히 맞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11절을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이제 결론적으로 징계가 무엇이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죠, 매 맞을 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51장에 회개장이 있는데, 다윗의 회개장이, 다윗이가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바세바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 정말 가정에 불하고 쓰라린 그 경험을 다윗이 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매맞고 새로 태어난 생명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징계인데,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 정로의 길, 진리의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똑같이 우리가 선악과를 가졌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생각적으로 죄를 질 때 하나님은 간섭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생활을, 사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끔따끔하게 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새 시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부해도 염려할 것 없다. 그래서 만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만족해야 생명의 길이지, 아무 체험도 없고 만족도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도 가기 싫은데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 치보시고 미가 6장에 가서 이제 누구나 다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여기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이 인자 겸손을 따라오라. 그래, 양이 목자 따라가면 잘 먹고 잘 마시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하시는데 좀 잘못해서 몇 맞아도 가야 되고 또 깨닫고 가야 되지. 계속 고집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치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만사에 매를 순히 맞고 돌아오라. 그렇게 매를 들면은 눈치가 빠른 아이는 벌써 빕니다. 근데 미련한 것은 끝까지 버티면서 때릴 테면 때려봐. 그 매가 부러질 때라도 회개 안 하면요 또 다른 매 가져와 또 맞아야 돼. 그래서 그런 예가 있듯이 이 신앙 세계에서도 매를 계속 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눈치가 빨라야 떡도 하나 더 얻어먹듯이 이 신앙생활도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삼손이가, 구약에 솔로몬이가, 구약에 다윗이가 큰 사명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다가 선악과 질 때문에 폭폭 쓰러졌는데 몇 마리 맞았습니다. 그걸 볼 때 아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그렇구나 깨달으면은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10절에 악인의 집에, 자 10절은 죄값으로 재앙을 받는데 죄값이 뭐냐,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율법을 공포했는데 때로는 순종하다가도 때로는 탐심 욕심 때문에 슬그머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띄어먹습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됐어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게 대박을 쏘기고 불의한 재물을 모아보려고 안 될 건데 욕심 때문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 고추장사, 쌀장사들 저울로 곡식 될 때, 달 때 저울추가 두 개요. 내가 사드릴 때는 내게 유익한 저울추를 쓰고 내가 팔 때는 내게 유익한 저울추를 쓰거든요. 그 저울을 불안계량기, 부정계량기를 사용한다. 하나님 별거 다 아셔요. 우리 마음도 아시고 사생활도 아시고 네가 정직하게 가느냐 아니면 속이고 사느냐, 네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부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부자 되려고 거짓말로 저울을 속여서 돈을 모았는데 강포가 가득하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강포를 했다. 요즘도 우리 이제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로 이제 갈라지는데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기를 해서 어떤 사람 아파트가 뭐 100채가 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이제 아파트는 암이다.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가면 암의 존재니까 아파트를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져라. 이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막 다 걷어들여서 아파트 사도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세금을 거의 80%를 걷어들인다고 정책을 세워놨어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부패를 가르칩니다. 자본주의 부패.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나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만 줬는데 당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이 인자 겸손 따라오면은 이제 죄가 없는 세상 가서 이 땅을 다 맡겨줄게. 그런 교훈입니다. 그 이 불탈 세상에서 성도들이 불탈 걸 많이 가지면 그 고통이지 뭐 그 축복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부자들이 강포로 가득하고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개사하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도 거짓말 섞어서 하고 진실한 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기도도 거짓말 기도하고 거짓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건 불이다. 공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살아봐도 재미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그래서 때린다는 겁니다. 잘못 가기 때문에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매를 맞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매가요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큰 저주 아닙니까? 성경을 보기 싫다. 성경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다. 재미가 없다. 큰 매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그 적막입니다.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인데 감각이 없다. 살아있다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계생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매를 맞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졸음 모는 거예요. 그 설교사에 조는 사람은요 이미 깊이 잠이 들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이 몽롱한 것이 꼭 술창같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고개를 떼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정박하게 됐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만나를 먹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만족이 없고 속이 항상 비일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감춰? 감춘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가니가 왜 가정이 망했습니까? 아가니가 왜 망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이 성은 하나님께 바친 성인데 물질에 손대지 마 강포했습니다. 근데 아가니가 외투하고 금을 훔쳐서 자기 침대 밑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36명이 전살당하고 전쟁을 실패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왜 이릅니까?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이 한 놈이 있다. 그래요. 그럼 제비 뽑아봐라. 제비 뽑으니까 아가니가 딱 걸렸죠. 야, 너 뭐 훔쳤어? 예, 외투 금덩어리 훔쳤죠. 그래서 아골골짜기 끄집어내서 그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가족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그 범죄 사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죽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죽었지요. 왜요? 베드로 앞에 사도들이 선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뭐 밭을 팔아 바칩니다. 집을 팔아 바칩니다.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우리도 밭한떼기 있는 거 바칩시다 해놓고 집에 와서 밭을 팔았는데 손에 돈을 막상 쥐고 보니 탐심이 있어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탄심이 나와서 여보 이거 다 바치면은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 절반만 바칩시다. 절반을 감춰놓고 그래 사도 앞에 가서 우리 밥 바친 거 돈 가져왔습니다. 예,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에서 너희들 이 밥 한 돈 전부 다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면 괜찮을 텐데 물어볼 때 예, 절반은 집에 감춰놨고요. 절반만 가져왔으면 하면 괜찮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덮어놓고 속였어요. 다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 속인 게 아니고 성신 속인 건데 다 합니다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이랬고 하고 부인이 와서 보니 남편이 없거든요. 그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요. 사비라야 너 밥 한 돈 이거 다락했냐? 예, 남편이 다 가져왔잖아요. 네 남편 죽고 장사 지려고 사람이 옵니다. 지금 너도 죽었다. 그래서 죽고 둘 부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밭을 바치기 전에는 자기 밭입니다. 그러면 자기 밭을 일단 바쳤으면은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손대면 도적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도 일단 하나님 명령하면 그 명령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준행해야 살지 안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겠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이고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했어요. 그렇게 감춰도 내 것이 아니고 보존도 안 되고 결국은 뺏기고 결국은 망한다. 15절에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싹이 나고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서에 보면 성전 지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은 관심이 없고 이 사생활에 치우쳐 먹고 살기 바빠서 농사를 16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 중단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깐부기 뭐 풍재 한재 내려서 막 불어버렸죠. 그런데 농사가 안 돼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 이상하다. 왜 해마다 농사가 안 되느냐? 이상하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학계가 나타나서 알려줬지요. 너희들이 이 재앙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전 건축에 복을 주리라 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구의사재단, 초막절 재단을 위해서 선택받고 왔는데 이 재단을 각자 사명에 따라서 정성껏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그 복이 됩니다. 뭐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성경만 보고 죽든지 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은 하늘에 보화가 쌓입니다. 하늘 축복이 쌓입니다. 그것이 마태 6장 19절에 예수께서 땅에 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에 것 찾고 보물 하늘에서 아도라고 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도적이 동력 있고 녹이 쓸고 못 쓴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아도라. 그 한마디가 팔복을 받는 복된 설교입니다. 그렇게 추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고 또 감람물 밟거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 열매 따서 기름틀에 밟았는데 기름이 몸에 발라지지 할 수 없도록 기름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주 가을에 포도털을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고 하면 그걸 빵 만들어 먹고 포도주 마셔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린다. 그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육체 재앙을 내린다. 그 새 시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므리의 윤례와 오므리는 아합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쁘니까 아합 아들도 나빠요.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아합의 집의 행위가 뭡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포도원을 조상적으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또 자기 아들에게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을 보고 야 포도 팔아라 돈 많이 줄 테니까 아니면 바꾸자 다른데 바쳐줄 테니까 나봇이 아니요 못합니다. 이건 우리 유전되는 건데 유산인데 못합니다 하니까 그럼 아합이가 병이 났어요. 포도밭 때문에 참 사람도 참 돈 때문에 병이 났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서 왕이요 왜 이렇게 몸살 났습니까? 내가 포도밭 때문에 몸살 났다고. 걱정 마시오. 내가 당장 찾아 줄 테니까 뺏어 줄 테니까. 그래서 나봇이 사는 동네에 가서 거짓말 증인하는 장로를 둘을 불러서 나봇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배반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나보고서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포도밭은 왕에게 돌아갔지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남의 걸 강탈하느냐? 그 산악과 질이 발동해서 탐심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지키고 아합왕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깨를 쫓으니 깨, 마귀 깨, 깨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소선지 미가가 아주 따끔따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와 같이 증거했지만은 구약교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환란 당했고 또 끝에는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서 다 죽었습니다. 포도밭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다 뺏겨서 예레미야 13장 같이 큰 강가에 유브라테스 강가에 가서 배띠가 썩었듯이 70년 동안 이 유다 선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북방 칼에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양심상 하나님 법에 떨면서 순종하면은 영적 장생이 와서 앞으로 건세받고 많은 사람 살리고 왕권을 누리지만은 이 사적 생활이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인다든가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은 계속 매를 맞고 또 매를 순임하고 돌아오면 복이지만은 끝까지 버티면은 하나님은 칼에 붙인다고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결론인데 파수꾼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문제를 이겨야 된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식구들 간에 그래서 거기서 입을 입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만 위해서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참 지리가 되고 천한자가 돼가지고 짓밟혀도 낙심하지 않고 나가라고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지 인도를 잘 따라갈 때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 괴로움을 낙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십자가 종교인데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분명히 고난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많은 징계가 있고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 교훈이 다 우리를 예수같이 만드는 인격장성을 위해서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즐겨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거스린다든가 배반하면은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순히 맞고 돌아라고 6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11조 감사금 받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말씀물을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때 남은 가정, 남은 교회, 남은 종 데려고 이 보배로운 말씀을 먼저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질겹게 순종하고 100% 받아들여서 구절구절에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게 싸우니 이 아침에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틀같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크게 감동해서 깨닫게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열매가 되도록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는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잘 듣고 돌아와야 긍휼을 베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벗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의 많은 이 죄를 주님이 다 걸머쳐 싸우니 감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뿐이옵니다.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따르지 못한 그에게 죄가 있다면 발람의 길 추억하고 정신 차려서 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아간이 되지 않도록 아나니아 사드라가 되지 않도록 각성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 다 버려도 주님만 버릴 수 없사오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가 바친 손길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안식일의 시간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회의 축복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에 올라온 모든 발걸음이 시온산에 갈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